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이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 나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아 행하며 모든 사람을 종으로 섬기는 도를 다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 우리 동상가족 다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20수년 전 뉴저지 해변가에서 저희 교단 목사님들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 큰아들이 아마 6살 혹은 7살쯤 되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해변가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파도가 약간 크게 일었지만은 우리는 그 파도가 설마 우리가 서 있는 곳까지는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엄청난 큰 파도가 확 생각할 수도 없이 저희 일행을 덮쳤습니다. 제 앞에 아들이 서 있었는데 저보다 앞에 해변가 쪽으로 더 가까이. 근데 그 파도가 아이를 확 덮치면서 바다로 끌고 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괴물 같은 이알류였습니다. 우리는 짧은 순간에 악 하고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마침 제 아들 바로 옆에 서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반사적으로 바다로 끌려 들어가는 우리 아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다행히 목사님이 바닷가 출신이셔서 균형을 잘 잡아서 제 아들을 붙잡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목사님은 물보약을 맞아서 온몸이 다 흠뻑 젖으셨고 그리고 제 아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소중한 안경까지 잃어버리셨습니다.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의 깊은 곳이었거든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은 참 소름이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릴 뻔했거든요. 저는 제 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건네드렸어요. 앞으로 목사님께서 무엇이나 불행한 일이 있으면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I mean it. 그때는 정말 그랬었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자마자 자동차가 필요한다 했으면 제가 좀 곤란했겠지만은 아마 자동차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때 심정은 정말 그랬었어요. 제 목숨만큼 소중한 아들을 구해주었는데 제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무엇이나 정말 해드리고 싶었고 감사한 마음이 그만큼 컸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는데요. 아마 이 장모님께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고열의 호흡곤란을 겪어서 아마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천혜의 질병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하늘이 내린 질병. 이제 그런 하늘이 내린 그런 질병을 천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에 걸린 사람 고쳐줬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 발 저는 사람, 불구자, 귀신 들린 간질 환자, 그리고 혈류병 든 환자, 모든 병자들, 각종 병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죠.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곳저곳 다 다니셨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저들은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정말 이렇게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아마도 깊은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다면 막 주님께 갚고자 했을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몸으로 봉사하든지 아니면 뭐 가진 소유로 봉사하든지 다 드렸을 겁니다. 실제로 저들은 병을 고쳐주신 나병 환자였다가 이제 고침 받았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분은 고마운 마음으로 주님께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고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오빠를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오빠를 죽은 지 나흘 된 오빠를 이렇게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300데나리온 향유 옥합을 그냥 거침없이 깨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아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무엇이나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두 말 않고 드렸어요. 두 말 않고.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신데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실 일이 있으면 배를 좀 빌려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냥 내줬어요. 그냥 뭐든지. 왜냐하면 너무나 감사하니까. 유월절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열두 제자가 들어갈 만한 큰 방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방은 없더라. 그냥 두 제자를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큰 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너를 인도해야 될 것이다. 인도해서 큰 방으로 인도해 줄 거다. 그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곳곳에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이름만 대면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타신 어린 나귀도요.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말 한마디 하니까 주인이 묻지도 않고 그냥 다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가서 쓰시도록 그렇게 내어준 그런 나귀입니다. 팔레스타인 동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텃밭이었고 또 예수님의 표밭이었습니다.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그리고 환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소원은 딴 게 아니었거든요. 메시아가 꼭 이 땅에 와주셔서 다시 와주셔서 과거 다윗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통일시켜 주기를 그리고 나라 민족을 호산나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이 땅에 다윗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나라가 신앙 안에서 통일되고 모든 잃었던 국토를 되찾아서 국권을 회복하는 염원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의 심장에 있었던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꿈이었어요. 그런 자신들의 꿈을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리라 저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 온 백성들의 염원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 그 아주 들끓는 염원이에요. 이제는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래서 그게 아주 그냥 뜨거운 염원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짜도 주님이 참 잘 잡으셨어요. 유월절로 잡으셨죠. 유월절을 앞두고 잡으셨거든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 하나로 온 세상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때 운집한 군중이 몇 명이었는지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역사학자는 이때 한 200만 명 이상이 모였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200만 명 이상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건 참 불가능한 숫자고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모였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 수십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들은 모두 그렇게 이게 또 이렇게 한순간에 많은 사람이 좁은 지역에 모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이 금방 퍼지겠죠. 전염병 퍼지듯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소문을 금방 짧은 시간에 다 듣게 됐을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가 뭘 했다고, 소경이 눈을 떴다고, 무리를 걸었다고, 별별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사람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그럼 이 사람 진짜 메시아 아니야? 별별 얘기들이 다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다 유니송으로 돼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원대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기를 고대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군중들이 모입돼 거대한 민심이 예수님 다 편이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만 정하시면 오케이, I'm ready, vamos 하고 그냥 가자 말만 하시면 마치 불에 기름 붓듯이 활활 타오르면서 금방이라도 나라가 세워질 판이었습니다. 자, 이런 순간이 오늘 본문 얘기거든요. 배경이에요. 그런데 일종의 왕의 대관식 같은 예루살렘 입성식에 이제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기대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을 때 정말 위풍당당하게 뭐 흰말인가요? 보통 이럴 때는 말을 타고 제자들도 다 말을 타고 예?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뚝뚝 이렇게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게 웬걸? 웬 모습입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고 막 이렇게 뒤뚱뒤뚱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참 안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모인 수많은 군중과 수십만 명의 군중과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 천둥 같은 소리에 비해서 예수님의 이 작고 초라한 모습은 너무나 비대칭입니다. 너무나 비대칭. 팡파레가 울리고 모든 사람이 기대치가 막 최고조에 달한 순간에 아 그때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빵빵하게 들어간 풍선에 바늘로 구멍 퐁 냈을 때 푹 바람 빠지는 것 같은 아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린 나귀가 아니라요 얼마든지 말이나 낙타 그리고 그 이상 막 코끼리도 아마 원하시면 타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 무엇이나 원하는 거 준비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평소에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팔레스타인 전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내 이름만 대라 하면 막 다 빌려줄 정도의 그 정도의 인기였던 말이에요. 예수님 주변엔 누구든지 언제든지 300대는 향유값까지 그냥 탁 깨가지고 그걸 아마 발에다 그냥 부어버릴 정도의 헌신자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이르실 수 있었다고요. 근데 왜 예수님의 선택은 정말로 김이 빠지게도 왜 어린 나귀였을까요? 왜 어린 나귀를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종려주일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교훈이 됩니다. 사실 사람이 뭔가 탈 것을 결정할 때는 어떤 사상이 있어서 결정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선택할 때도 무슨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뭐 7인용 밴을 미니밴을 선택한다면 아이들을 태우고 다닌다는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차 선택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물론 그냥 돈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돈도 그렇죠. 기준 중에 하나죠. 내 삶을 투영해가지고 뭔가 내 생각을 버무려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7인용 밴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태우고자 하는 목적이. 그런데 7인용 밴이 아니라 두 사람밖에 타지 못하는 포라리를 타서 사람이 샀다면 그거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애인만 태우고 다니고 있다는 그런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탈 것을 결정한 것은 그냥 막연히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거, 사상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어린 나귀를 선택했던 예수님의 사상이 뭔가, 생각이 뭔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메시아는요 사실 정복자 이미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막 그래서 다스리고 뭐 이런 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귀하고 비교되는 아마 탈 것을 생각하다면 말. 나귀와 말은 용도가 정말 다릅니다. 오랜 세월 말은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말은 탱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을 타고 왔다면 이게 정말 다른 얘기일 거예요. 말을 타고 입성하셨다면 이거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와 하면서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나귀를 타니까 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 분위기가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통령 마음을 뭐 문심, 김심, 뭐 이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이 뭐냐? 그것 때문에 참모진들 고민이 많은데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하고 조금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말을 만약에 선택하셨다면 정말 다른 거거든요. 말은 기마병, 마차부대, 말은 모두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반면에 나귀는 전투에 나귀를 끌고 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전투에 쓰임받는 짐승이 아니라 물건 나르는데 주로 쓰임받았던 짐승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나귀라면 사람 달리기보다도 느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로마 제국을 쳐부시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뭐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나귀를 타신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기 위해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그리고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또 이웃과의 삶 속에서, 어디 사회 언제 어디서나 정말 평강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요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과 한판 대결을 벌려서 로마인들을 다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 피비린내라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온 땅을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뭐 20만 명 해서 200만 명 모인 사람들이 아마 염원이 그래서 들끓어 올랐어요. 우리나라를 회복해야지. 막 예수님이 막 혁명을 일으킨다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모두 적으로 몰아서 숙청해버리고, 또한 로마의 그간에 빌붙어서 살았던 세리 같은 친일파가 아니라 친노파는 다 죽이고, 열심당원 같은 독립유공자들을 우대하기를 저들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 타신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을 모두 제자로 받아들이셔서 저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로마 군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 다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저들 가운데 화평이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빼앗고 정복하는 이 세상에서 늘 서로를 향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또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십시오. 서로를 향해서 막 말 타고 다니지 마시고, 예. 서로를 향해서 말 타고 다니면 누군가는 죽어요 정말. 예. 그러니까 말은 좀 내려오시고, 예. 말은 내려오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그래서 이렇게 조랑말 같은 어린 나귀를 타고 서로가 평화롭잖아요. 위협이 안 되잖아요. 말도 좀 그렇게 하시고 행동도 좀 그렇게 하시고 위협이 안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도 어린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 나귀 타시고 서로에게 입성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일에 평화의 사람들로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첫째는 화평, 둘째는 섬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섬김을 받는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말과 나귀는 다시 한번이요 용도가 다릅니다. 말은 주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타는 짐승입니다. 말은 키도 되게 큽니다. 나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크지요. 보통 사람 키만큼 되는 높이, 어떨 때는 사람 키보다 더 크기도 하고요. 그 말 위에 딱 앉아있으면 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까마득히 올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아무나 탈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말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들만 위험있게 탈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짐승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섬기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짐승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짐승이었어요. 나귀 자체도 늘 무거운 짐을 싣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평생 남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죽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그 나귀와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건 정말 맞는 얘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셨어요. 다들 쿨쿨 잘 때, 다들 피곤하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근데 새벽 미명에 주님은 꼭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이 세상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에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이게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다들 잠을 잘 때 누군가는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섬기셨어요. 어린 나귀에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했어요. 부자들은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부자들은 모든가 가진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은 해도 아닌 무슨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남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항상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을 해서 일어나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자기를 위해 아니죠.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또 밤이 늦도록 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그렇게 섬기셨고 낮에도 죄인들과 병자들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유대인도 섬기셨고 유대인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도 섬기셨고 로마인도 이방인도 섬기셨습니다. 남자도 섬기셨고 여자도 자유자도 종도 의인도 죄인도 섬기셨습니다. 주님의 섬기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평생을 정말 나귀처럼 사셨습니다. 나귀처럼 섬기셨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탈 것으로 선택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귀처럼 모든 사람을 종으로 그렇게 모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섬기셨어요. 언제나 자신의 시간, 물질, 재능을 다 들여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남을 섬길 때 생색을 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좀 섬기면 그렇잖아요. 왜 나만 하냐고. 생색을 낼 때가 많잖아요. 생색을. 그냥 별로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밖에 없는 거. 제발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생색을 내지 않았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섬기시면서 섬김의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불평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연히 나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섬기는 자로서의 당연한 선택이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섬기는 종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과거에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코스코에 막 사람들의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비교적 한산했던 월마트의 줄이 막 밖에까지 늘어서는 일이 쭉 줄이 늘어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장 선반에는 해열제로 쓰이는 타이네롤이 싹쓸이 되어지고 휴지를 살 길이 없습니다. 마스크와 고글도 모두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려요. 그 K95인가 그런 마스크는 이렇게 일반인보다도 의료진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천 마스크도 괜찮다고 해요.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CDC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의료진이 필요하잖아요. 의료진이 진짜 환자를 만나는. 그래서 사시더라도 꼭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절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있어요. 어떤 매장에서는 막 이렇게 손님들끼리 서로 부족한 물건을 두고 서로 자기가 찜했다고 심하게 다투는 경우도 생겼어요. 세상이 많이 불안하지요. 그런데요,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요.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휴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휴지를 하나씩 나눠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마스크가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도네이션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저희 교회 누가 마스크를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도 의료용 고글이 없다고 하니까 서로 안타깝게 해주시면서 막 찾아주시는 분, 오도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현재 모두가 다 자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정부에서는 경비 부양책으로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다들 신청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어 까막눈인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인들에게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 서류 작성에서부터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표해도 영어가 어려운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때로는 막 그림이 떡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 펀드가 제한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사실 이런 일들은 선착순입니다. 재빨리 신청해야 되는데 한인들 가운데는 막 시간도 늦어지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너무 감사하죠. 앞장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정보를 재빨리 구해서 그냥 교구 카톡방에 막 공유해 주셔서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좀 신청하세요.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서류 신청을 이렇게 영어도 잘 못 쓰시기 좀 힘드신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을 막 직접 찾아가셔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서류를 다 찾아가며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저는 우리 동산의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너무 프라우드합니다. 어려울 때 정말 그 교회의 어떤 진면목에 나오고 실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희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해 그 모든 분들께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동산 가족분들 중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계시거나 혹은 또 실직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담당 장로님들께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때는 뭐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머전시 상황이니까 모두가 도와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 이 땅에서 뭐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요. 지금은 중요한 얘기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온 자기 삶을 다 드려가지고 병든 자를 돌보면서 그렇게 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종려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늘 서로를 섬기는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에 무엇이나 은혜를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무엇이나 드리게 돼요. 제 아들을 구원해 주신 그 목사님을 생각만 하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감사가 넘칩니다. 아, 그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베푸신 은혜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저처럼 잊지 못할 은혜였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말 내 아들이 나병 환자로서 사회적으로 격리됐는데 막 고침 받았다 하면은 진짜 그 부모는 진짜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집신을 삼아도 그 갚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예수님의 인기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냥 성경을 보면서 평면적으로 보는 상상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이 온 세상이 뜨거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바리새인들조차 호산나 찬송 그 소리가 막 천둥처럼 들리는 것을 보고 온 세상이 저들을 따른다. 우리가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아무 의미 없다. 탄식할 정도로 예수님은 온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만 먹으시면 Vamos, 가자! 이 말만 하셨으면 끝났을까? 그냥 대통령 됐을 거예요. 그냥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만 하시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과 재물을 바쳐서 예수님께 충성하겠다는 사람이 한두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크레딧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크레딧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내 이름만 얘기하면 나귀도 주고 뭐 다락방도 빌려요. 크레딧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막 군말 없이 다 내어주었어요. 예수님이 당시 크레딧 점수였다면 오늘 아마 비행기도 내어줄 정도였을 거예요. 비행기. 주님 비행기 원하세요? 아, 타고 가세요. 막 이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크레딧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렌트카 앞에 선택했던 짐승이 나귀였어요. 그것도 어린 나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각인되기를 원해요. 교훈이 크게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화평, 그 둘째는 섬김. 나귀하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셨는데 나귀는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요. 그리고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일평생 섬기는 삶을 사는 존재였다는 거. 주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나귀와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세상에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사람들이 화평을 쫓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유는 사실 교만과 욕심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교만과 자랑으로 모든 분쟁 거기서부터 생긴다고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예. 시기 질투로 화평이 헤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혹 남 섬기는 대로 살면 욕심이 때문에 그걸 잘 못해요. 내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모두가 자기 이익을 쫓는 세상에서 나만 다른 사람 섬기고 살면 나만 뒤처지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망하는 거 아니야?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늘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 분쟁, 다툼을 일삼았던 이 땅의 모든 지배자들은 모두 역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싸우면 사라집니다. 분쟁하면 사라져요. 큰 소리 내면 없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없어졌지만 이 땅에 화평을 이루고 섬기는 종으로 죽기까지 정말 나귀 같은 삶을 살았던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앙의 길은 신천지 이단 교주들처럼 백마 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는 삶입니다. 이단들이 왜 이렇게 백마 타는 걸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 딱 이단이가 금방 구별이 돼요. 예수님은 백마를 탄 적이 없거든. 예. 근데 이단들은 백마를 좋아하더라. 말을 좋아하더라. 말을. 예. 근데 그걸 보면 금방 아 이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잘못된 사람이 금방 눈치를 채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첫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아 행하고 둘째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삶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종려 주일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화평하게 하는 일, 그리고 섬기는 일에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요, 이 사태 가운데서도 더 어둠이 내릴 때는 더 빛나는 게 우리들의 삶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메시아 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워 빼앗고 높은 곳에 앉아 섬김을 받으며 지배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평강의 왕이여, 또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쓰임받는 섬김의 왕임을 알게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아가며 또한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섬김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